자, 이번 주 주간 뉴스입니다. 자, 리나와 모고를 앉혀놓고 제가 한 주 동안 인터뷰한 분들, 인터뷰를 한 소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소감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는 연수르랑 이번 주부터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병환 작가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또 아주 신박한, 신선한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홍춘욱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생각이 든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연수르는 AI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AI가 뭔가 페이지 1에서 페이지, 그러니까 뭔가 국면이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단계에서 2단계로 그래서, 갔다?
맞아. 1단계에서 2단계로. 무슨 말이냐면은 1단계는 너도 나도 좋은 단계인데 2단계는 아무나 좋은 건 아닌 단계로 넘어간 것 같다. 이 얘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지 단테가 연수르 영상을 막 인용하기도 하고 홍보해주기도 하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연수르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끝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거 못 넘어오는 애들 있잖아. 얘네들이 우르르르르르 빠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 안 그래도 유동성도 없는데 돈 없는 애는 빠져! 뭐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AI 그러면 AI 대명사는 이거잖아. 그 오픈 AI잖아. 그리고 오픈 AI의 연합군들이 진짜 많잖아. 그래서 오픈 AI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샘 알트만이 뭔가 나약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던데 보니까 구글의 제빈 아이가 솔직히 좀 좋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인정하면서 이러다가 자꾸 구글이 우리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은 부정적으로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는 갈 길 가야 되고 우리는 하는데 야 오픈 AI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고 그러면 다 같이 흔들리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냐 이런 게 지금 AI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내러티브를 제공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구글에 빨리 붙어요? 뭐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궁금한 건 이런 거지. 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구글 붙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몇 가지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오픈 AI가 망하면 모두 망하는 미국과 오픈 AI가 혹시 잘 안 되더라도 구글이 있는 미국은 비교해 보면 후자가 좀 더 낫잖아. 그렇지 않나? 근데 둘 다 망하진 않겠지만 너무 쏠리는 건 문제잖아. 얘가 망하면 모두 망하는 걸로 문제인데 구글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또 장기적으로 보면 AI 레이싱을 할 때 오픈 AI 혼자 막 뛰고 있는 것보다 옆에서 뒤에 따라오면 페이스메이커 하면서 또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막 구글로 이제 구글이 나는 이게 시가총액 어제 보니까 4위까지 올라왔더라고. 이게 점점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구글이 지금까지는 야 검색 오픈 AI한테 다 뺏기고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얘는 AI 때 뭔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같이 가는 페이스면은 뭐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겠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요거 넘어오는 과정에서 막 우르르 우르르 하면서 힘든 구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떨어지는 애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코이브 뭐 이런 거죠.
오라클.
오라클. 아 오라클. 오라클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 오라클이. 오라클이 문제가 심각한데 좀 그나마 좀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주면 오라클이 망하기 시작하고 막 주가 급락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얘가 돈 빌리면서부터 시작했거든. 주가가 막 계속 막 천정부지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돈을 엄청 많이 빌린 거야. 그래서 돈을 빌리니까 채권을 발행한 거잖아. 채권을 투자한 사람들은 오라클에 돈 빌려준 거잖아. 근데 돈 빌려줬다가 얘가 떼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 그 보험에 가입하는 그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CDS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계속 봤잖아. 근데 이게 30에서부터 계속 올라가가지고 114까지 올라갔었거든. 오늘 잠깐 보니까 이게 이만큼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그만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오면 아 이거는 좀 긍정적이다. 이 오라클이 채권 발행해서 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요약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AI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상황에다가 뭐 돈도 없다고 하니까 주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돈이 없어서 지금 더 많이 빠지는 거면 비트코인 가격을 봐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떠세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홍 박사님 얘기한 걸 또 넘어가야 되겠다. 그럼 먼저 홍 박사님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프리즘에 투자해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다가 결론은 여기 야 자산 배분이 답이야 쓸데없는 거 너 잠깐 자산 배분이나 해 이런 이제 결론으로 내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주신 거는 골드인 거죠. 지금도 여전히 골드의 필요성이 많다. 왜냐하면은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개판인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FOMC? 지금 요새 연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 FOMC? 봉숭아학당이지. 거의 뭐 봉숭아학당 수준 아닌가? 그 내가 말한 미이란 막 이런 사람들 얘기했을 때, 걔가 왜 거기가 있는 건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걔한테 박사 준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형편없이 실력 없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왜 거기 가 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미국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국이냐 뭐라고 엄청 비판을 많이 하시면서 그래서 금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금이 아니고 디지털 금 얘기하면서 나도 같은 의미로 같은 이야기로 BTC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비트코인 너무 많이 빠지잖아. 뭐고 아까 차트 보고 있는데 지금 차트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비트코인. 굉장히 안 좋아요. 주요 지지선. 처음은 이제 뭐 130만 K. 13만. 13만이 깨지면 처음엔 위험하다. 그러다가 이게 더 내려와가지고 이제 9만 5천을 깨면 위험하다. 했는데 그것도 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만 6천이었거든요. 근데 요거 깨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만.
근데 이게 사실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뭐, 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 디지털 금이라고 안 하는데, 아니야, 디지털 금이야, 라고 해봐야 뭐 의미가 없잖아. 인정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이렇게 가격이 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달러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거고, 이게 이제 돈이 풀리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돈이 진짜 풀리냐, 언제 풀리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 아까 CDS 이거 낮춰진 거 플러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일본이 천문학적인 돈을 풉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푼다고 방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왜, 뭐 때문에 얼마나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니, 이것도 너무 어이없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돈을 풀겠다. GDP 대비로 따지면은, 그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300억 불 정도 푼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은 130빌리언이니까 상당히 큰 규모고, 미국 GDP로 비교했을 때 아까 제가 보니까 한 1조 달러 가까운 수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진짜 큰 GDP 대비 상당히 큰 규모의 부양책을 쓴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 내가 2020년 10월 달이 주가 바닥이라고 자주 얘기하잖아. 그날 있었던 일이 뭔지를 잘 생각해보면, 일본에서 개입을 하고 미국에서 도와주고 이거였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말하면 미국과 일본의 정책 공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얘네도 혼자서 하는 거 아니야. 다 미국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 아, 이쯤 빠졌으면 우리 뭐 좀 뭐 돈 좀 해가지고 이게 너무 이게 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라는 움직임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좀 긍정적인. 안 좋은 얘기 되게 많은데.
있다는
안 좋은 것도 이거.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힘내라, 비트코인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뷰는요?
개인적인 뷰? 저는 계속 사야죠. 지금 월급 언제 들어오죠? 다음 주 월요일? 월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월급 들어오면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겁니다. 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병환 작가님이 이야기한 건 중국 이야기였거든요. 중국의 테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이게 인터뷰하면서도 이번 이병환 작가님 워낙 또 그 달변가시고 중요한 얘기 되게 많이 하셨고, 특히나 나는 개인적으로는 K, 우리나라의 K의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병환 작가님 중국 공부도 되게 많이,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중국 테크가 이런 식으로 되면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패권을 잡으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병환 작가님은 아 그럴 가능성 제로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아주 강하게 그럴 리 없다. 근데 그럴 리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설명도 되게 너무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패권을 잡았던 1945년 이때의 미국은 다른 나라랑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나라였어요. 금의 보유량, 경제의 규모, 인구, 전부 다. 왜냐하면 다 망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지금 전쟁하느라 다 부서졌잖아. 그러니까 생산시설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조 완벽하게 지금 미국에만 있고 돈 다 미국에만 있고 금 전부 미국에만 있고. 그러니까 그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한테 호의를 베푸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유리했어. 왜냐면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니네들이 좀 잘 살아야 내가 돈 주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지. 이런 게 되는 거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패권이라는 게 힘이 세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너한테 도움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패권이 있는데 중국은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뭐 중국이 미국을 이기더라도 중국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한테 호의를 베풀어 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너무 미워하잖아. 사람들이 중국을 너무 미워하잖아. 그건 맞잖아. 그러니까 뭐 중국 너무 미워하잖아.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강력한 게 있더라도 뭐 홍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내수도 박살나 있고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K가 우리나라가 여기서 좀 힘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 그래서 천년 만에 우리나라에 기회가 오고 있다. 너무 심한 것 같긴 한데 내가 들은 국뽕 중에 최고의 국뽕이긴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비교해 준 게 뭐냐면은 1800년대 미국하고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건국된 지 80년 됐는데 건국 80년이 된 내년이면 미국은 250주년인데 80년 된 미국과 지금 현재 한국을 비교했을 때 당시에 아메리카가 갖는 가치와 지금 K가 갖는 가치를 비교해보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K가 낮다는 거지. 그리고 경제 규모도 당시에 전 10등밖에 안 됐대. 그리고 우리도 지금 10등 규모고. 그러니까 쫄릴 거 없다.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 싫은 사람은 나한테 와. 중국 싫은 사람은 나한테 와. 우리 같이 같은 편 먹자. 그리고 내가 좀 짱할까? 나는 K 있잖아. 우리 연예인들 좋아하지. 우리 나 좋아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될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그 가치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병헌 작가님 이야기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주간 뉴스를 새로운 포맷으로 해봤는데, 이번 주에 인터뷰했던 분들이 얘기했던 걸 주제를 가지고,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